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4월 16일 일요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세대를 위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말세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사탄의 계획을 폭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곧 온 인류를 위한 긴급하고 영원하며 온 세계에 미치는 기별을 제시한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절박한 종말적인 호소를 읽어보라. 그는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두려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베오이다. 여기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경, 경외, 존경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라는 의미이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가짐은 이사야 14장 13, 14절에서 루시퍼가 그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정반대이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태도이다. 대쟁투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관한 것이다. 루시퍼는 자기 중심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 외에는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루시퍼는 보좌에 계신 분에게 복종하기보다는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기를 원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서 그분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다. 자기 중심과 교만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세 천사 중 첫째 천사가 한 첫 번째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듣고 따라야 할 것이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뜻보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의미이다. 묵상.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대에게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적용. 그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큰 사람임. 많은 사람에게 교육이란 서적으로부터 얻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재능 있고 학식이 많지만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보신다.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청년들은 자신들을 모든 지혜와 탁월함의 원천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90.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제 마음을 채운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맞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맞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6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 1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비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이두비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이두비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과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이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모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맞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과 맞선 사람이었던 사울과 도액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린 두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살펴본 것은 하나님과 맞선 사람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맞선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맞선 사람은 악을 행하기에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선 사람은 악을 행하기에 거침이 없습니다. 본문은 17절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로 19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동화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성을 잃어버린 사울은 자신의 최측근인 경호인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경호원들은 왕의 생명과 보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죽을 상황에 대신 죽을지언정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졌고 왕의 정책과 노선을 최일선에서 받들고 유지하는 최측근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한 제사장들을 감히 죽이고자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사울은 깨달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하나님과 맞서는 일이고 하나님과 맞서는 일은 생명이신 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심각한 죄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선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에는 신하들의 거역이 그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되어 더욱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제사장들을 죽일 만한 도액에게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도액은 이 일로 인해 왕의 총애를 얻는 주류가 되고자 기꺼이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날의 죽임을 당한 제사장이 85명이었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맞선 사람은 하나님과 맞섰던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단의 정신 중 하나는 살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단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과 맞섰던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사단의 정신은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액은 그리고 사울은 생명을 빼앗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일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살인에도 거침이 없다면 그 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 그래서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센 짐승들의 뜻에 질서가 잡혀집니다. 노아 홍수 전의 세상이 동물들의 세계와 비슷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가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을 떠난 가인의 모습. 그것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으로 하여 에녹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매우 독점적 성향 그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을 쌓음으로 외부와의 단절 그리고 그 이름을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온 세상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는 그러한 독점적 그리고 자기 중심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여기 라멕은 그동안 일부일처제였었는데 이 일부일처제를 깨는 일을 시행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힘의 논리에 따라 아내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아내를 가지게 되었고 힘이 없는 사람은 아내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기 퉁소를 잡은 또 수금과 퉁소를 잡은 사람의 조상인 유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수금과 퉁소를 어느 곳에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악기조차도 자신들의 흥을 돋구는 데 사용된 그런 악기들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또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두발가인은 동과 철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두발가인이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어떤 것은 농사를 위한 기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아마도 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었을 겁니다. 날카로운 기계, 바로 살상용이죠. 이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로 얼만큼 더 많이 날카로운 무기를 갖고 상대방을 죽이느냐에 따라 더 많은 아내를 취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재산을 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도 만들고 자기 이름을 건 성을 그렇게 만들어 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고 독점적 이기심이 발동되어 각종 무기들로 그들의 이기적 생각을 힘껏 펼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너나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소용이 없는 힘의 논리만 있는 짐승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지속됐을 때 하나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창세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가마력에 완전히 제지를 당하고 거부당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계획 속에 한두 가지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00% 그것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배하지 못할 때 거기에는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모습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사단의 본성의 지배하에 교만과 이기심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하듯 더욱더 나빠집니다. 평소에 선해 보이는 사람도 갑자기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6.25전쟁 당시 완장차고 죽창으로 사람들을 마구 죽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머슴살거나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주인들의 뜻에 따라 살던 사람이 완장을 채워주니까 180도 바뀌어서 그동안의 서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차마 못할 짓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미국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거침없는 악을 행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여러 상황들의 한 단면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들이 이제 관영됐을 때 그들의 모습들이 사람들을 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며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 그건 대담한 악입니다. 평상시에는 하기 어려운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섬으로 성령의 은혜를 완전히 배척해버렸을 때 사단의 살인하고자 하는 그 악의가 가득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서로가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게 완전히 사단의 본성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연약한 자들, 특별히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이 꿈꿨던 세상의 끔찍한 실상을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사단의 본성으로 사로잡히게 되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단이 원하는 본성의 힘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위기 때라 할지라도 사람 간의 관계, 평상시에 맺었던 사람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한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비친 교회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또 사람들에게 비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대형교회 위주의 정책, 최고급교회, 끼리끼리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시끄럽고 거만하고 이런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교회와 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교리나 신조 등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이나 교회로 인해 사회나 내가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지 않느냐가 그들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대형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 난에 몸살을 앓고 시끄러움에 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한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구별되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별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우리 재림교인들의 모습은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떻게 비춰지냐 하는 문제입니다. 고집스런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처럼 혹은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안식일만을 고집하는 사람처럼 비춰진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채식하는 것, 또 건강기별 등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기별이나 문화가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과연 독실하다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고집스럽다고 느껴질까요? 사실 독실과 고집은 크게 다른 구분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독실은 좋은 이미지이고 고집은 나쁜 이미지입니다. 독실과 고집을 구별짓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생활을 보고서의 판단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데 열심이고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삶의 태도라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으로 독실함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반면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고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사는 삶의 태도라면 일반인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고집불통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교회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려고 하면 일반인들은 좋은 교회, 독실한 교회라고 인식합니다. 세상이 소금이 될 때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들을 가리켜 세상이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한 이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이 먼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일이 먼저입니다. 세상이 소금처럼 녹아져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교인,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적 행복, 그 안에 있는 평안함, 그리고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더불어 열매로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때만 행복을 드러내주고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친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 더욱더 그 사랑이 정말로 필요함을 알고 그 사랑에 갈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더 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서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사랑의 교류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 행복을 전달해주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과 맞선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맞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첫째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악을 행하기에 거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속에 살게 되면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맞선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될 겁니다. 첫째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모습, 두 번째는 이성을 회복하는 모습, 세 번째는 선을 행하기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의 본성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환경에 우리 자신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바꾸는 능력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여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선택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진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김봉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진리의 성령의 동일하신 감동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LNG 화이트의 문필 조력자들이 그녀의 책들을 썼는가 이런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웹사이트에서 저는 엘렌 화이트 고용했다가 여러 차례 해고시켰다고 전해지는 그녀를 도왔던 패니 볼튼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저의 마음을 적이 불편하게 하는데 엘렌 화이트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과 그녀가 실제로 행한 것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사는 그녀가 저술하는 일을 사실상 분담하지 않고 그녀의 문필 조력자들이 다 썼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엘렌 화이트이 패니 볼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뤘다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 관심이 있으면 패니 볼튼의 이야기라는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패니 볼튼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얘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다뤄져 있습니다. 이 책은 엘렌 화이트와 패니 볼튼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편지 모음집입니다. 여기서 엘렌 화이트이 그녀의 책들을 썼는지 아니면 그녀의 문필 조력자를 썼는지에 관한 질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산관리 LNG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LNG 화이트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라는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LNG 화이트의 비서들과 또 그녀가 글을 쓸 때 교정하고 도움을 준 문필 조력자들, 다시 말하면 영어로 literary assistant라 하는데 문필 조력자들은 그녀의 저술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녀의 저술의 완전한 문법, 또 철자, 또 구두점, 또 완전한 문장이나 문단 구조를 언제나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형식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이나 뭐 철자, 구두점, 또 완벽한 문장, 또 어떤 문단 구조 이런 것을 편집상의 이런 기법을 잘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녀도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것을 늘 거리낌없이 인정했습니다. 1873년에 그녀가 이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학자가 아니다. 나는 출판을 위해 나 혼자 글을 준비할 수 없다. 나는 문법학자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법은 기별 3권 90쪽에 썼습니다. 그녀는 출판을 위해 원고를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아들인 W.C. 화이트는 그녀의 어머니 엘렌 화이트이 그녀의 문필 조력자들을 위해 정한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어머니의 문필 조력자들은 문법적 미스테이크를 교정하고 또 불필요한 반복을 없애고 문단들을 최선의 순서로 재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머니의 경험 많은 일꾼들, 이를테면 데이비스, 또 번햄, 볼튼, 패니 볼튼이죠. 팩, 헤어 같은 사람들은 어머니의 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나 또 문단을 한 원고에서 취하여 같은 사상이 표현되어 있으나 명쾌하지 않은 다른 원고에 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꾼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 자신의 생각을 그녀의 원고에 첨가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없었다고 썼습니다. 출판될 각 책의 장들이 준비되는 동안 엘렌 화이트는 끊임없이 그 비서들과 의논을 했고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 승인을 위해서 그녀에게 넘겨졌습니다. 원고가. 75세 때 그녀는 그녀의 언니인 메리에게 자신의 저술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전 절대 잊지 않아요. 내가 책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내 마지막 노력은 참 교육에 관한 책에 쏟고 있어요. 이 책을 쓰는 것이 나에겐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다 마쳐가요. 지금 마지막 장을 쓰고 있거든요. 이 책은 내가 쓴 다른 책들만큼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포함된 교훈들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필요함을 느끼고 있어요. 나는 예전 못지않게 아직 활동적이며 결코 약하지 않아요. 나는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초고 전체를 읽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핀답니다. 그러고는 모든 원고가 출판사로 넘겨지기 전에 또 다 읽는답니다. 내가 모든 시간을 거기에 들여함을 잘 아시잖아요.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비서들이 한 공적인 진술들 뿐 아니라 출판 관계자들 등과 주고받은 사적인 편지를 포함한 그들의 증언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녀의 비서들은 그녀가 저술한 것을 토대로 작업을 했지만 그녀를 위해 자료를 써주진 않았습니다. 페니 볼트는 자신이 엘렌 와이스의 자료들을 써줬다고 한 자신의 주장을 공적으로 치하했습니다. 페니 볼튼의 이야기라는 책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페니 볼튼과 엘렌 화이트이 죽은 후 화이트의 비평가 중 한 사람이 정려계단을 쓴 사람이 엘렌 화이트 뿐이 아니라 볼튼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러한 주장을 한 번도 공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이 페니 볼튼을 만나기 전에 이미 써서 출판한 자료에 정려회단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의 후기에 많은 책들처럼 정려회단도 출판되었거나 미간행된 그녀의 초기 저술들에서 뽑아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려회단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페니 볼튼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있는 자료를 편집해가지고 좀 부과해서 쓴 책인데 어떻게 페니 볼튼이 정려회단을 썼단 말입니까? 이것이 엘렌 와이스의 자료이지 페니 볼튼의 자료가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정려회단을 엘렌 와이스가 아니라 그녀의 비서가 썼고 그녀의 그 책의 원고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예, 정려회단의 원고가 오리지널 그 라이팅이 원래 쓴 원고가 남아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엘렌 화이트는 통계적으로 저술을 위해 작업한 원고들을 출판 후에는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실무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둘째, 특히 그녀의 생애 후반부에는 새로운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그녀와 편집위원들이 어떤 책을 위한 계열을 준비하여 그들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상에 도움이 되면 전에 이미 쓴 자료들, 간행된 것이든 미간행된 것이든 간에 전에 쓴 자료들을 적절하게 재배열하곤 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런 자료들을 모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엘렌 와이트이 추가적인 자료를 더 써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전체적인 흐름을 다듬는 방식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녀가 출판하는 책을 만족스럽게 여기면 출판에 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다면 그런 책의 원고를 찾으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집하고 또 다시 어레인지하고 또 정리하고 순서를 재배하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했는데 그 원래 원고를 찾으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걸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엘렌 화이트의 비서가 정명회단을 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런 책을 만드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그녀의 초기 저술들에서 그 원래 부분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초기 저술들에서 뽑아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요. 정력회단을 비서가 썼다는 그런 비평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1930년대에 D.E. 로빈슨이 전에 이미 출판된 화이스의 기사나 원고들에서 그녀가 뽑아내 정력회단에 포함시킨 많은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로빈슨이라는 분이. 그는 그런 비평 그리고 비평자들이 그 책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비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중상 몰아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LNG 와이시 고용하여 함께 일한 문필 조력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LNG 와이시 첫 번째 문필 조력자는 그녀의 남편인 제임스 와이시였습니다. 제임스 와이시 엘렌 와이시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준비할 때 자연스럽게 남편이 그녀를 돕고 함께 의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녀가 이상 중에 받은 지시들을 기록한 후 남편은 문법적인 실수를 교정하고 또 반복적인 표현을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문장이 잘 읽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임스 와이스는 대단한 문장가였습니다. 그녀의 일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1881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서들을 채용하여 그녀의 저술의 문법적인 실수를 교정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엘렌 와이슨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문필 조력자 가운데 몇 사람의 작업을 말하면서 언급하면서 에디팅, 편집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단어의 일반적인 용법과는 다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에디팅이라는 말, 편집이라는 말, 편찬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첫 번째, 엘렌 와이스의 조력자들은 불완전한 문법을 교정할 때 그녀의 사상은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에디팅하면서 원래 저자인 엘렌 와이스의 사상을 바꾸면 안 되었습니다. 이들이 엘렌 와이스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문필 조력자 개인의 사상을 원고에 끼워넣는 일은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둘째, 엘렌 와이스의 특유의 어휘나 표현도 바꿔서는 안 됐습니다. 페니 볼튼이 해임됐는데요. 해임된 것은 부분적인 이유긴 하지만 엘렌 와이스의 특유의 표현법과 어휘를 자신의 표현법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를 해임시킨 것입니다. 엘렌 와이스는 타자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자료를 받아 적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쇄된 수천 쪽의 책들은 처음에 6필로 쓴 것이었습니다. 사실 1874년에 비로소 타자기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년 후 1885년 엘렌 와이시 58세 되었을 때야 그녀가 사무실 직원들을 위해 타자기들을 구입했습니다. 1885년에. 그녀는 자신의 문필 조력자들을 위해서 최신의 장비를 사주고자 하는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문필 조력자들이 처음에는 카피이스트, 필경사, 100개 쓰는 사람, 필경사로 지칭되었지만 그들의 일이 대부분 그녀의 육필 원고를 타자기를 쳐서 정리하거나 여러 겹의 카본지를 사용하여 등사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카피이스트, 필경사라 부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렌 와이시 타자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연구자들에겐 다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원고의 초고가 육필 속기로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이 저자임을 나타내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됐습니다. 육필로 그녀 자신의 필체로 썼기 때문에 그녀가 썼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거의 60년 동안 그녀의 원고들과 함께 일해온 화이트 부인의 손자 아서 화이트는 그녀의 육필에 얼마나 익숙해졌던지 문서 보관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여 그 원고의 연대를 짚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 연대를 맞춤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손가락을 가리키면 이게 원고가 어느 시대에 쓴 것인지를 연대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육필 원고를 다 조사하고 익숙해졌는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므로 엘런 화이트는 여러 문필 주록자를 줬지만은 그 문필 주록자들이 엘런 화이트의 글들을 썼다는 그 말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고려해 볼 때 엘런 화이트 부인이 그녀의 글을 썼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